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15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을 앞두고 쿠바에 대한 제재를 완화했습니다. 미 재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쿠바인들은 미국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고 미국에 살고 있는 쿠바인들이 월급이나 보상을 받고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쿠바인들의 달러화 사용도 더 쉬워졌습니다. 아울러 미국인들이 쿠바로 교육 목적의 여행도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이콥 루 미 재무장관은 이 조치를 통해 미국과 쿠바 사이의 경제 교류가 확대되고 수백만 쿠바인들의 삶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1일과 22일 쿠바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15일 미국에서는 플로리다를 비롯한 5개 주에서 대통령 선거 경선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각각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핵심 접전지는 플로리다와 오하이오로 2016년 대선전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승자 독식제가 적용되는 주입니다. 이는 최다 득표 후보가 모든 대의원을 다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나머지 일리노이,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득표율에 따라 대의원 수가 배정됩니다. 트럼프 후보는 4개 지역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오하이오주에서는 이곳 주지사인 존 케이식과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지지율에서 앞지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5개 지역 모두 득표 비례 방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미군은 시리아의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의 최고 사령관이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미 국방 관계자는 이날 체첸의 오마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ISIL의 최고 사령관 오마르 알 시샤니가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시샤니는 지난주 미군의 시리아 공습으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샤니는 ISIL에서 가장 전투 경험이 풍부한 사령관 중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은 시샤니에 대해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미군은 시샤니가 이슬람 무장 분자들의 국방장관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샤니는 체첸 반군 출신으로 러시아군에 대항해 싸우다가 2006년 그루지아군에 입대했고 2012년 시리아에서 ISIL 외국인 부대 지휘관으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최신예 구축함 베리호가 14일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배치됐습니다. 탄도미사일 방어 기능을 갖춘 베리호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미 일본에서 작전 중인 또 다른 구축함 벤폴트호와 함께 공동으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베리호와 벤폴트호에는 기술력과 전투정보 등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진 이지스 최신 전투 시스템이 장착돼 있습니다. 미 해군은 현재 이 같은 고성능 탄도미사일 방어 구축함 33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의회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군사적 수요를 완전히 충족하기 위해서는 40대는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최근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 9대가량은 일본에 배치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10개년 군사지원 계획이 당장 구체화되기를 바란다고 모세 야알론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야알론 장관은 14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함께 워싱턴의 국제학술연구기관인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의 군사지원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야알론 장관은 미국의 군사지원 문제가 여전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가능한 빨리 결론이 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야알론 장관은 또 카터 장관과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합의했다며 조만간 양해각서에 서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이스라엘에 300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무리한 도발을 계속하면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무리한 도발과 국제사회에 대한 강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핵 위협 발언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에도 핵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관측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무기 관련 실태를 주시하고 있으며 북한과 이란 간 미사일 기술 이전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구름이 많다가 아침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에서 3미터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무리한 도발을 계속하면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핵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도발성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북한이 전 세계가 요구하는 핵포기 대신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무모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무리한 도발과 국제사회에 대한 강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위협은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 대한 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것은 유엔 결의와 국제사회의 제재의 틀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한 만반의 대비 태세와 국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 또다시 도발할 경우 우리 정부와 군은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관련 국가들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이 오직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북한의 인권 수준은 세계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은 북한이 자력 자강의 힘으로 대기권 재도립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탄도미사일 기술에서 커다란 진전이 이룩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환경 모의시험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이와 함께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단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면서 실험용 재진입체로 보이는 버섯머리 모양의 물체 사진을 내보냈습니다. 재진입체는 지상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발생하는 엄청난 열과 충격으로부터 탄두를 보호하고 탄두의 폭발을 막아 탄착 지점에 정확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같은 북한 관영 매체들의 보도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아직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15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북한이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은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우리 군이 지금까지 판단한 바에 따르면 재진입 기술은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 대변인은 재진입체 기술은 탄소 복합 소재 기술과 재진입체가 증발작용으로 표면이 깎이는 현상에 대한 상마 기술, 그리고 종말 유도 기술 등을 의미하는데 이는 시험 발사를 통해서야 확인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5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잇단 핵도발 위협 발언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강행한다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국제사회의 응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은 이와 함께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도발을 계속하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핵 위협 발언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의지를 밝힘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 발사를 빠른 시일 안에 단행하라고 지시했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서 비롯됐는데도 김 제1위원장이 또다시 대형 도발을 예고한 겁니다. 김 제1위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 3일 신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참관하며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쏠 수 있게 항시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9일엔 핵탄을 경량화해 탄도 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다고, 이어 11일에도 새로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이처럼 북한 최고 지도자로선 이례적으로 핵 위협 발언을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며 연이어 하고 있습니다. 핵을 포기할 경우 정권 생존이 보장될 수 없다는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발언이라는 관측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수령제 국가에서 수령의 말은 곧 법이거든요.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자기 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갈 길 가겠다는 거겠죠. 일단 자기들이 목표한 그 핵 보유국으로서의 핵 능력은 충분히 고도화 시켜놓은 다음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협상을 하든 뭘 하든 하겠다는 거겠죠.
따라서 김 제1위원장의 발언에 따라 북한이 5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김 제1위원장의 발언이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한 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한 시위의 성격이 있지만 핵무장 의지가 분명해 보이는 만큼 추가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다음 달 말 미한 군사훈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5월 7차 당대회의 즈음에 도발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김 제1위원장이 핵 위협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은 협상 국면을 염두에 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북한의 핵 능력은 더욱더 고도화시키겠다. 이러한 맞대응 전략의 의도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지만도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대북 정책 실패를 부각시키면서 차후에 핵군축 해산이라든지 평화협정 여기에 대해서 뭔가 주도권을 잡겠다. 뭐 이런 전략적 의도도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부영욱 박사는 김 제1위원장의 핵 위협이 북한 내부 동요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한 현상으로 풀이했습니다.
김정은의 강성 발언이 지속되는 것은 북한에서 그 내부적으로도 아마 그 어떤 그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으면 한번 물러서면 계속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는 자신의 지도력도 추락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강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김 제1위원장이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탄도 로켓 시험 발사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앞으로 있을 시험은 핵무기 시험임을 한층 노골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정부 출연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춘근 박사는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에 나설 경우 핵탄두 모습을 공개한 뒤 폭발실험을 하는 등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으로 시험 발사를 하려고 한다면 기술적인 난관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제진입에서 떨어지는 거를 그 시험을 하려면은 몇천 킬로 날라서 태평양이나 이런 데를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측정을 하려면은 이제 그 레이더 설비와 통신 설비 이런 걸 갖춘 선단이 거기 가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북한이 지금 그런 시험 선이 없다고.
이 박사는 북한이 이런 기술적인 장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핵과 미사일 시험에 나설 경우 최대한 실전 배치 가능한 무기임을 과시하는 방식을 쓰면서 핵 보유국의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핵 위협 발언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제1위원장의 발언에 관해 묻는 질문에 중국은 관련 당사국이 유엔 안보리의 요구를 철저히 이행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모든 당사국은 한반도 정세를 추가로 긴장시키거나 악화시키는 그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발사는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결의안을 엄격하게 이행해왔다며 대북 제재 결의 22705 이행과 관련해 중국의 내부 법률과 법규에 따라 각 주체와 중국 기업에 관련 내용을 조속히 통보해 수출입 관리 규정 등에 근거해 기업들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무기 확산 위험성을 제기하면서 관련 실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과 이란 간 미사일 기술 이전을 막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특히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 기술을 주고받고 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nstantly monitors all available information on the proliferation of
에나 위치앨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북한과 이란이 연루된 대량 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의 확산에 관한 모든 가용한 정보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의 핵심 부품 기술을 여전히 북한에 의존하고 있다는 미 의회 조사국의 최근 보고서 내용에 대한 반응입니다. 위치앨런 대변인은 미국이 확산 위험을 가하는 기술 이전을 막기 위해 독자적, 다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이란 간 미사일 기술 이전을 제한하기 위해 전 세계 모든 나라와 공조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하려는 단결된 노력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첼런 대변인은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그동안 유엔 안보리가 통과시킨 대북 제재 결의 1718, 1874, 2094 그리고 22705를 모두 거론하며 이들 결의가 핵과 미사일, 그 밖에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물자 기술 지원에 북한 이전을 금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는 이란으로 하여금 8년간 탄도미사일과 관련 부품의 판매, 공급, 이전 등을 할 수 없게 하고 유엔 안보리가 감시하는 조달 창구를 통해 이란의 핵 관련 물자 취득 역량 역시 엄격히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리치 앨런 대변인은 러시아 주재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폐쇄된다는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are deeply concerned by the reports that Russia may close the Moscow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리첼런 대변인은 이 같은 움직임은 독립적인 목소리에 대한 탄압이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충격적 사례이자 러시아인들을 외부 세계로부터 더욱 고립시키려는 고의적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달 불법 체류자 강제 송환 협정을 맺은 데 이어 모스크바 주재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까지 폐쇄될 경우 러시아 내 탈북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국무부에서 열린 제외 공관장 회의 연설에서 국제사회가 처한 공동의 도전에 맞서 세계 각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이같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만간 대북 제재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집행 방침을 담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조총련 핵심 간부와 과학자 등 22명에 대해 방북 후 일본 재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장 오는 5월 열리는 조선노동당 대회 조총련 대표단 파견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을 방문하는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 관계자들에 대해 일본 재입국을 금지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총련 간부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제1조선인 과학자, 기술자 등 22명에 대해 방북 후 일본으로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제재 대상에는 허종만 의장과 부의장, 국장 등 조총련 간부와 조선대학교 교직원 등 17명을 비롯해 제1본조선인 과학기술협회의 고문과 회원 등 5명이 포함됐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에도 조총련 관계자 8명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했지만 지난 2014년 북한과의 합의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 등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면서 해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른 추가 독자 제재 차원에서 제재 대상을 기존의 8명보다 크게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허종만 조총련 의장은 2014년 당시 제재가 풀리면서 8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했었지만 새 조치로 방북길이 또다시 막히게 됐습니다. 교도통신은 오는 5월 초 열리는 노동당 대회에 조총련이 대표단을 파견하기 어려워졌으며 이에 따라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임시 강요 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조치를 확정했습니다. 이 조치에는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원칙적 금지와 함께 인도적 목적의 10만엔, 미화 870달러 이상 금액의 북한 송금 금지,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입항 금지 조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독자 제재에 반발해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조사를 전면 중단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과 중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70호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전화통화에서 두 나라가 이번 결의 채택 과정에서 보여준 긴밀한 협조에 대해 평가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 장관은 왕 부장에게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전면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철저한 제재 이행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윤 장관과 왕 부장이 한중 간의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제재 채택 이후 북핵 접근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율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새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도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케이트 길모 유엔 인권 최고 부대표가 밝혔습니다. 길모 부대표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속개된 31차 유엔인권이사회의에서 자이드 아루세인 유엔인권 최고대표를 대신해 유엔인권 서울사무소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 High Commissioner remains convinced that this would be an essential step given the persistent.
자이드 유엔인권 최고대표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 규모와 심각성을 고려할 때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치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길모 부대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적어도 4개의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수감자들을 고문하고 자의적 처형을 계속하고 있다며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길모 부대표는 남북 이산가족 문제도 중대한 인권 문제 하나라며 이산가족 대부분이 노령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당국과의 대화와 교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만성적인 인권 문제에 대처하고 개혁에 나서도록 고무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부와 공개적인 대화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최근의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가 더욱 필요하다고 길모 부대표는 강조했습니다.
The latest developments in the security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ve led to heightened tensions that may well affect.
최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한 당국과의 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현 상황은 그만큼 교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길모 부대표는 북한과 관련 국가들이 인권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와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북한과 영내 국가들의 안정과 안보를 위한 유일한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대표단은 앞서 14일 열린 북한인권 상호대화에 이어 이날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영 북한 외무상은 지난 1일 고위급 연설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선택적으로 개별화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압력을 가하는 회의들에 더 이상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서세평 제네바 대표부대사는 길모 부대표의 보고가 끝난 뒤 이어진 일반 토론에 참석해 미국과 일본의 인권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이 인권이사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관련 회의만 거부할 것임을 내비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와 비판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It is incomprehensible that the government of the DPRK continues to prioritize the development of its nuclear and ballistic.
영국 대표는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복지보다는 핵과 탄도 미사일 개발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대표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31차 이사회에도 유럽연합과 함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대표는 지난해 서울에 설치된 유엔인권 서울사무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계속 감시하고 기록함으로써 북한 인권 침해 책임자 규명과 처벌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가나와 슬로베니아, 그루지아, 아일랜드, 호주, 캐나다, 덴마크, 몬테네그로 등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일본인들은 북한 관련 문제 중에서 자국민 납치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본에 거주하는 북한 국적자의 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내각부가 올해 1월 일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외교에 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가 12일 공개됐습니다. 일본인의 북한에 대한 관심 사항을 복수 응답으로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83.5%가 일본인 납치 문제를 꼽았습니다. 이어 북한 핵 문제가 76.1%, 그리고 미사일 문제가 60.5%로 뒤를 이었습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응답자 비율은 2014년 10월 조사했을 때 비해서 4.8%포인트 줄었습니다. 이에 반해 핵에 대한 우려는 지난번 조사에 비해 22.1%포인트 늘었고 미사일에 대한 우려도 4.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이 잇따라 핵과 미사일 실험을 실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일본인의 84.4%는 미국의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번 조사 때보다 1.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미군이 지원에 나선 이래 일본인의 미국에 대한 친밀감 비율은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이 중국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은 1978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의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83.2%를 기록했고 친근감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14.8%에 머물렀습니다. 응답자의 64.7%는 한국에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고 33%가 친근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친근감을 느낀다는 일본인들이 1.5%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박근혜 한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이 성사됐고 지난해 말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 방안에 합의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 전국 20살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면접 형식으로 실시됐습니다. 한편 일본에 거주하는 북한 국적자의 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법무성이 11일 발표한 국적 지역별 재류 외국인 수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북한, 즉 조선 국적 표시자는 33,939명으로 전년에 비해 5.1%나 줄었습니다. 조선 국적 표시자는 2012년 말 4만 617명에서 2013년 말 38,491명으로 5.2% 줄었고 2014년 말에 35,753명으로 7.1% 줄었습니다. 이는 한국 국적 취득자가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45만 7,772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7% 줄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외국인 중 한반도 출신은 한국, 조선으로 합쳐서 발표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한국과 조선을 분리해 발표했습니다. 집권 자민당을 포함해 일본 정치인들이 한국과 조선을 구별해서 발표할 것을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여성들의 민생과 인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탈북 여성들은 북한의 가부장적 문화가 북한 여성들의 권리를 가장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의회의 초당적 모임인 북한 그룹이 지난 8일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북한 여성의 인권 현실에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그룹의 공동의장인 피오나 브루스 하원 의원은 북한의 잊혀진 여성들에 대한 기억이란 제목의 성명에서 북한 여성들이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고질적인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성폭력과 인신매매, 강제 낙태, 심리적인 폭력, 종교와 성차별, 경제적 폭력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브루스 의원은 지난달 런던에서 열린 북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을 주제로 한 회의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북한에 성차별과 관련된 인권유린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가 대북 관여 정책을 활용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여성 차별이 북한 사회에 만연해 있으며 특히 강간 등 성폭력과 고문, 강제 낙태, 연선 지역의 인신매매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이지만 이런 차별이 오히려 국가 정책의 기반에 있고 북한 정부는 국제사회의 개선 압박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 여성으로 런던에서 열린 인권회의에서 증언한 강미진 씨는 9일 VOA에 가부장적 문화가 북한 여성들을 가장 힘들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그 흐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여성이 나가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도 집안에 들어와서 남편들한테 여하튼 정말 지어 살다시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국가에서마저도 이런 차별을 주고 기본 인권, 그러니까 기초적인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기초적인 것도 보상이 안 되는 게 북한 여성들이잖아요.
서울의 대북 매체인 데일리 NK 기자로 활동하는 강 씨는 요즘 북한 여성들이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7차 당대회를 위한 70일 전투 때문에 여성들이 동원에 투입돼 장사마저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전투에 나간 것도 힘들지만 장마당도 통제를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정일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장사를 못해 어렵고 시장을 못 봐서 어렵고 거기다 동문까지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저는 북한 여성들이 인권을 실질적으로 정말 이제 그 뭐 국제 여성 뭐 그런 연대 같은 곳에서
예.
강력하게 북한에다 항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북한 여성들도 사람이잖아요.
영국에 거주하는 탈북 여성 박지연 씨도 런던 회의에서 북한 내 가부장적 문화의 폐해를 폭로했습니다.
남성들이 아직까지도 여성들이 사회에 차지할 수 있는 지위를 주고 있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우선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여성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의 가장 뿌리 깊이 내린 가부장적 제도를 폐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이뤄나가는 것이 바로 먼저 나온 탈북 여성들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로버타 코헨 브루킹스 연구소 객원연구원은 VOA에 북한 여성들의 현실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In North Korea, the women are subjected to tremendous discrimination and also persecution. And
북한 여성들은 장마당을 통해 경제와 가정에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면서도 인정을 받기는커녕 엄청난 차별과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대학교원을 지낸 희은인의 한국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많은 북한 여성들이 자신들의 처지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게 개선의 또 다른 걸림돌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게 다 충격이죠. 저는 처음에 이 남쪽에 왔을 때 지금 남한 여성들이 거의 다 맞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는 애를 키우는 것도 같이 키우고 집살림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체도 놀랍고요. 그 남자들이 저렇게 애를 뭐 안고 다니고 지금 애를 업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유모차를 끌고 다니고 뭐 이런 걸 다 보면서 그것도 다 놀랍고 모든 게 다 놀라웠죠.
강미진 씨는 한국에 입국해서 가장 놀랐던 게 여성들의 자유로운 발언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고 사는 여성들이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아 이거 정말 해야 되는데 이걸 하면 남편이 욱박 지르거나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못하는 이야기인데 한국에서는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유엔은 세계인권선언과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국제규약을 통해 남녀평등권을 엄격하게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리와 기회 균등 보장뿐 아니라 가정의 복지와 사회 발전에 대한 여성들의 공헌, 모성의 사회적 중요성,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분담에 차별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여성은 꽃이라니 생활은 꽃이라니 한 가정 알뜰 살듯 돌보는 꽃이라니
유엔 회원국인 북한은 여성차별 철폐 협약과 아동권리 협약을 비준했으며 대외적으로 여성과 어린이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검토 UPR에 참석한 북한 보건당국자의 말입니다.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특별한 보호 대상으로 기종하고 그들에게 온갖 특혜를 베풀고 있으며 이로 해서 아이들은 나라의 왕으로 또 여성들은 나라의 꽃으로 또 받들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하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와 해마다 반복되는 유엔 기구들의 북한인권 결의, 또 탈북 여성들의 많은 증언 등 때문에 북한 당국이 이런 주장을 신뢰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현인의 연구위원은 여성차별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 남성보다도 북한 정부에 있다며 북한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개선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국가가 원래 주민들한테 대우주는 모습이 가부장적인 거죠. 북한에서 수령은 아버지고 오보이잖아요. 예, 국가가 아버지의 혼신에 대해서만 많이 말하지 여성들에 대해서 강요, 그 말하자면 정령하는 거는 다 뭔가 하면 그거를 잘 받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가 나가서 일을 잘 하도록 받드는 게 여자의 사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니까 그 남자의 그 집안에서의 그 가부장적인 권위가 국가에 의해서 저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당연시되고 있고 남자들이 집에서 그렇게 그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데 대해서 누구도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왜? 국가가 그걸 그냥 정당화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난 북한 남자들이 문제라기보다는 북한 국가의 문제라고 많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지난해 한때 공개 석상에서 모습을 감췄던 이유는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다 적발된 아들과 함께 혁명화 교육을 받기로 자청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어제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포럼에서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소식통으로부터 확인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최룡해 비서는 지난해 11월 공개된 이을설 인민군 원수의 장의위원회 명단에서 빠지면서 신변 이상설이 돌았습니다. 한국의 정보당국 관계자는 최룡해 비서에 관한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 가운데 하나일 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14년 전 영어로 출간돼 화제를 모았던 한국계 미국인 작가의 책이 한국어로 출간됐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이산가족으로 떨어져 살았던 외삼촌 가족을 구출하는 생생한 과정이 담겨 있는데요.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전쟁 후 47년간 생이별했던 아들을 만나기 위해 중국 국경 지역을 방문한 86세 할머니와 손녀딸 이혜리 작가의 가족 구출기 아들이 있는 풍경. 지난 2002년 미국에서 영문으로 출간된 이 책의 원 제목은 The Absence of Sun, 태양이 없는 곳으로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었습니다. CNN 방송과 오프라 윈프리 쇼 등 미국 주요 매체와 인기 방송 프로그램들이 이 책을 소개했고 미국 내 대학들과 의회는 이 작가에게 증언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14년의 세월이 흐른 올해 2월, 이혜리 작가의 책이 아들이 있는 풍경이란 제목으로 한글로 출간됐습니다. 모든 마을이 다섯 가구 단위로 나뉘어 서로를 감시하게 되어 있었다. 당에 소가 왔다는 깨달음에 이르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삼촌이 포옹하자 엄마의 울음소리는 더 커졌다. 엄마는 쭈글쭈글한 얼굴로 입을 크게 벌리고 아이처럼 울었다. 통곡 소리는 묘한 화음을 이뤘다. 아들이 있는 풍경의 주요 장면들인데요. 500쪽 분량의 책에는 이혜리 작가와 그의 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조선족 브로커가 중국 국경 지역에서 외삼촌을 만나는 상황과 당초 외삼촌과 할머니만의 상봉계획이 8명의 가족 구출 작전으로 바뀌는 과정도 상세히 담겼습니다. 또 북한의 내부 상황, 주민들이 느끼는 두려움, 외삼촌 가족이 느끼는 북한 당국에 대한 배신감과 혼란 등 세밀한 심리와 긴박한 상황들이 간결하고 생생한 문체로 묘사됐습니다. 이혜리 작가는 아들이 있는 풍경을 쓰기로 마음먹기까지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다고 VOA에 말했습니다.
I actually didn't want to write this book. When I wrote my first book, Still Life with Rice, you know, I wrote it without really knowing the effects that my book would have. I had no idea that.
이 작가가 할머니와 북한 가족의 실명을 밝히며 썼던 1996년작 할머니가 있는 풍경이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당시엔 몰랐었고 실제로 북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할머니와 부모님의 권유로 2년의 집필 과정을 거쳐 책을 출간했다고 말했습니다.
You have to write the story. People don't realize there's a Holocaust going on in North Korea. People don't know that
당시 할머니는 북한 주민이 끔찍한 상황에 놓인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이 이야기가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언어인 영어로 알려져야 한다고 자신을 설득했다는 겁니다. 1997년 북에 있는 가족을 구출하고 2002년 가족 구출기를 펴는 지 14년 만에야 한글판이 출간된 이유를 이혜리 작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Kim Dae-jung, the president, former president, wanted to do the sunshine policy in South Korea with North Korea friendlier relations.
10여 년 전부터 한국 내 출간을 계획했었지만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과 한국의 경제 상황 등을 이유로 출판사들이 출판을 꺼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책을 읽고 감동을 받은 노은미 한림대 교수의 노력으로 이제 한국 독자들이 자신의 책을 읽게 됐다며 매우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4살 때 미국으로 이민 온 이혜리 작가는 책 출간 후 북한 인권을 알리는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며 현재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아들이 있는 풍경이 출간되고 한국어판이 나오는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미혼이었던 자신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됐고 구출된 외삼촌 가족들은 한국에서 매우 잘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작가의 외사촌인 탈북자 이혜란 씨는 1997년 한국에 입국한 뒤 현재 북한 인권활동가로 그리고 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할머니가 곁에 없다는 것도 달라진 점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의 영어판이 출간되고 얼마 안 돼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작가는 할머니가 생전에 남북 통일을 보고 싶어 했다며 자신의 소원 역시 같다고 말했는데요. 할머니는 자신에게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준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작가는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바로 이 때문에 14년 전에 출간된 자신의 책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we're all interconnected. And if somebody is suffering in one country, we all suffer because we are one global community now. We're all interconnected. So we have to pay attention. We have to be empathetic.
세상 사람들 모두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혜리 작가는 북한의 참상을 알리는 것이 자신과 국제사회가 할 일이라며 하나의 행동, 한 명의 사람이 북한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 관련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27일 밤 방송부터 VOA 한국어 방송 단파 주파수가 바뀝니다.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보내드리는 중파 AM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460, 9490, 11990kHz로 저녁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7460, 11990, 12,110kHz로 방송됩니다. 3월 28일 새벽 방송부터는 단파 5,875, 7,365, 7,485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구름이 많다가 아침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에서 3미터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구름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는데요. 평양은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13도, 남포 최저 2도에서 최고 11도, 신의주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10도, 강계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1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역시 구름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주 최저 2도, 최고 12도, 개성 최저 2도, 최고 1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대체로 맑겠고 곳에 따라 구름이 조금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4도, 최고 15도, 해산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상 11도, 원산은 최저 4도, 최고 1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 2도, 최고 13도, 선봉 최저 0도, 최고 11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조금 끼는 날씨 예상되는데요. 물결은 0.5에서 3미터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조금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0.5에서 1.5미터 정도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아침부터 점차 흐려지겠고, 오후에 북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늦은 밤에는 그 밖의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3월 16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15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을 앞두고 쿠바에 대한 제재를 완화했습니다. 미 재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쿠바인들은 미국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며 미국에 살고 있는 쿠바인들의 월급이나 보상을 받고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쿠바인들의 달러화 사용도 더 쉬워졌습니다. 아울러 미국인들이 쿠바로 교육 목적의 여행도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코 루미 재무장관은 이 조치를 통해 미국과 쿠바 사이의 경제 교류가 확대되고 수백만 쿠바인들의 삶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1일과 22일 쿠바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15일 미국에서는 플로리다를 비롯한 5개 주에서 대통령 선거 경선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각각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핵심 접전지는 플로리다와 오하이오로 2016년 대선전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승자 독식제가 적용되는 주입니다. 이는 최다 득표 후보가 모든 대의원을 다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나머지 일리노이,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득표율에 따라 대의원 수가 배정됩니다. 트럼프 후보는 4개 지역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오하이오주에서는 이곳 주지사인 존 케이식과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지지율에서 앞지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5개 지역 모두 득표 비례 방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미군은 시리아의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의 최고 사령관이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미 국방 관계자는 이날 체첸의 오마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ISI의 최고 사령관 오마르 알시샤니가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시샤니는 지난주 미군의 시리아 공습으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샤니는 ISI에서 가장 전투 경험이 풍부한 사령관 중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은 시샤니에 대해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었습니다. 미군은 시샤니가 이슬람 무장분자들의 국방장관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샤니는 체첸 반군 출신으로 러시아군에 대항해 싸우다가 2006년 그루지아군에 입대했고 2012년 시리아에서 ISI 외국인 부대 지휘관으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최신예 구축함 베리호가 14일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배치됐습니다. 탄도미사일 방어 기능을 갖춘 베리호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미 일본에서 작전 중인 또 다른 구축함 벤폴트호와 함께 공동으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베리호와 벤폴트호에는 기술력과 전투정보 등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진 이지스 최신 전투 시스템이 장착돼 있습니다. 미 해군은 현재 이 같은 고성능 탄도미사일 방호 구축함 30세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의회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군사적 수요를 완전히 충족하기 위해서는 40대는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최근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 9대가량은 일본에 배치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란에 1년 반 동안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제이슨 리자이언 기자가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미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14일 국무부에서 연설을 마친 뒤 리자이언 기자와 잠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리자이언 기자를 비롯해 이란에 억류됐던 미국인 4명은 이란의 핵합의 이행일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전격 석방됐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7명의 이란 수감자들을 석방하고 이란 범죄 용의자 14명에 대한 혐의를 기각했습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해외 주재 미국 대사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싱가포르 의회가 담배 판매를 더욱 규제하는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오는 2017년부터 소매점에 담배를 진열할 수 없게 됩니다. 젊은이들의 충동 구매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진열 금지 품목에는 일반 담배와 시간은 물론 입담배를 말아놓은 제품과 전자담배도 포함됩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kHz, 11990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